예, 오늘 또 믿음에 대한 삶을 보는데 오늘은 믿음의 원동력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두 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가. 여기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 어디 글씨가 잘 보이나요? 예.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켜서 역사하게 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소제목 첫 번째, 무지한 것은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무지하면 믿음을 못 일으킨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못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가 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로 신실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저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죠? 저는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많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기도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도한 이론적 근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내게 믿음이 충분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긍정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나에게 유리하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왜? 큰 믿음이 필요한데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믿음을 충분히 얻을 수만 있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요, 내 안에 그 무엇이 믿음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 믿음이 더 컸으면 좋겠는데, 더 믿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지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자, 하지만 나는 왜 그러한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믿음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충분히 갖게 되면 나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을 더 주시면 아, 내가 믿음이 충만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요. 자, 그런데 작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역사를 나타내는 길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나 그거 믿음. 아, 받아들여. 예수를 주로 내 신하에. 맞아. 주야. 이렇게 하면 입으로 여러분이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예,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그리고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때 믿음은 자라나고요. 커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언제 받았으며 그걸 어떻게 왔는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 이미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봅시다. 자, 모든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난 못 받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요, 이런 얘기하면 뭐 허무 맹랑한 소리 같아. 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요, 예전에 처음에는 성경 모르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이상한 나라 얘기 같아.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얘기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삶에 고난이 온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구원의 길을 배웁니다. 어느 순간 확신이 옵니다. 그 확신이 온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습니다. 가졌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을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보세요. 여기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줬대요. 나눠 받았습니다, 우리. 예. 자, 그래서 여기 좀 설명할게요.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믿음의 분량대로. 자, 그러면 분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도, 뭐 이렇게 범위,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는데 저기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일정한 분량을 말해요. A나 B나 똑같이 주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 어가 붙으면요. 이 사람은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적게 주고 이런 거 돼요. 근데 저게 믿음의 분량대로는 뭐예요? 고르게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시겠어요? 목사는 더 많이 주고 뭐 저기 다른 사람은 조금 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 뭐라고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셨다고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실 때 뭐라고요? 부정관사 어가 아니고 영어로 더. 예. 정관사입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하여간 하나님이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이 얘기예요. 좀 고민하는 사람들은 예, 저거 뭐 신경 써야 돼요. 뭐 저 사람도 큰 믿음 주고 나는 적게 줬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저걸 깨달아야 돼. 자,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자꾸 와서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깨 너머로 듣다가 귀찮아서 뭐에 흘리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점 머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됐다고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냥 교회를 쳐다봤더니 믿음이 생겼어. 아니에요.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하늘나라 가볼까? 아니면 저 땅속 깊이 들어가볼까? 바닷속 깊이 들어가볼까? 이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있다면. 그렇죠? 구원이 있다면 우리 고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늘에 갈 필요도 없고 바닷물 속에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우리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나눠주신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누군가가 계속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돼요. 읽고 순종해 가면 돼요. 그럼 믿음이 자라요. 자, 이제 길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믿지 않는 불신자가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이미 믿음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커지는지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갖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일정하게 우리의 영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어떤 근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3절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로마서 12장 3절 정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인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떤 형태로 와 있는가 하면 씨와 같은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우리가 누군가가 전할 때 거짓말 같은데 진짜인데 믿을 거야 하고 결단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씨와 같은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일정 분량입니다. 이 믿음은, 이 씨와 같은 믿음은 엄청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씨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냥 믿고 누가 더 고치를 해줘야 되는데 잘 몰랐지요. 자,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는. 자, 우리 모두는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나눠받았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것도 없고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만일 누군 더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뭐 저 사람은 죄가 더 많이 져서 적게 주고 이 사람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더 많이 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죄인이기 때문에. 자, 정리해 봅니다. 1번 정리합니다. 모든 신자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믿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가 봅시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이랬습니다. 자, 이것을 믿음의 기술적, 전통적, 성경적인 정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니. 이거는 뭐라고요? 그냥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요게, 여러분 이제 고백하면.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외웠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는 이해해야 합니다. 요게 뭘 의미하는지. 자,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설명은 목사님이 해야지 나보고 하라 그래요. 그러십니까? 아,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뭐라고요? 그냥 정의 정도만 알고 있지 저게 뭘 의미하는지까지는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아가기 바쁜데 아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살아가기 바쁜데 온 힘을 다 써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저게 뭐지? 하나님 저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뭐 그러기 전에 다른 게 더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이 정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정의를 쉽게 말하면 무슨 정의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정의를 여러분의 환경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지만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그 정의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거기서 끌어낸 다음에 그것을 환경에다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정의를 내렸다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다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환경과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제예요, 시제. 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개예요.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를 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자, 믿음이 믿음인 때가 있고 믿음이 아닌 때가 있는데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믿음인 때와 믿음이 아닌 때를 구분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이런 겁니다. 글쎄 주님께서 내 길을 내실 걸 난 알아.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내실 걸 난 알아. 믿어.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아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지켜주실 줄 난 믿어. 이건 믿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은요,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해요. 자, 그런데 마음으로 또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 나는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나는 하나님이 내 길을, 길을 내실 것을 난 알아.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것을 나는 알아. 요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요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에요?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아주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절 메시지보다는 믿음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그들은 진지하고 신실하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마라.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저분은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시제입니다. 믿음의 시제. 자, 봅시다. 언제 믿음이 되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 이거는 지금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좀 이상해요. 자, 그래서 믿음이 실제 믿음이 되려면 현재 시제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 믿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 언제나, 믿음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걸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소망입니다. 자, 지금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시제가 지금이 아니면. 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걸로 나는 알아. 이렇게 주로 말 많이 해요. 자,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의 그 생각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직 해놓지 않았어. 그렇지만 앞으로 하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이게. 미래 시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해놨지만 앞으로 하실 거야. 그래, 나 그거 믿고 갈래. 이 얘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시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저런가 하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왜 저 10장 39절을 해놨는가 하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물론 10장의 내용이 전체 다 이해되면 좋겠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10장 39절과 11장 1절은 사람이 나눈 거지 그냥 기록한 사람은 동일하게 계속 써내려가는 겁니다. 써내려가는데 뭐라고요? 믿음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했습니다. 이 가진 자는 뭐라고요? 지금 현재 구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현재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좀 뭐 갑자기 멍한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막 믿음을 떠나려 그래. 그래서 흔들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당신이 가진 거는 지금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어. 그 얘기예요. 앞으로 구원이 올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지금 구원을 가졌어. 너 지금 구원을 취한 거야. 이 얘기.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겁나. 난 죽으면 두려워. 뭐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나 핍박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난 그만둘래.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 지금 믿음 가졌어. 그게 믿음의 실상이야. 너는 구원 받았어. 그게 믿음의 실상이라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뒤에 가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faith is 이렇게 나가요. 이거는 믿음은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현재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 용법이 있어요. faith was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믿음은 뭐뭐시였다 이런 거예요. 과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faith will be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거는 믿음은 무엇일 것이다. 이게 미래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 계셔. 하나님 지금 날 도우셔. 이렇게 말한 사람은 현재로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날 도왔었어. 이건 과거로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으로 날 도와주실 거야. 이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날 지금 돕고 계셔. 이게 현재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요 현재로 말해야 돼요. 요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시제고요. 만일 믿음이 현재 시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되지 않아요. 미래 시제로 얘기하면요. 미래 시제로 믿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줄 알아. 이것은 믿음의 진술이 아니고요. 이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봐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칭찬만 할 만한데 그렇지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요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거든요. 완벽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지금 하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얘기는 뭐라고요? 아직 안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에서 결과를 낳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해야 합니다. 자,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내 모든 필요가 지금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속 붙들고 고수해야 돼. 자,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채워줘.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미 저희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재 시제예요. 자, 채워졌다. 이거는 과거 시제잖아요. 채워질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 모든 필요가 지금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재예요. 그리고 붙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의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건 뭐예요?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셨다는 거예요. 자, 치유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고 난 믿어. 이건 틀린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요거는 뭐라고요? 틀린 믿음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는데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해. 치유 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이거는 담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시제가 그렇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치셨도다. 이것도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이미 담당하셨고 병을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주님이 다 처리했어요. 우리 오늘 성찬식에 했던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짊어지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담당하고 그것을 짊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졌기 때문에 우리가 뺏어서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뭐예요? 과거예요. 나음을 얻었다는 과거 시제로 행동의 시간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로 지시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고 있느니라. 너희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이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질병이 없어. 그럼 조금 믿어요. 근데 내 지금 질병이 증상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담당했다는데 내 질병이 증상이 있어. 그 이 사람에게 저게 필요한 거예요. 야, 이 질병아. 예수님이 담당했는데 내가 질 이유가 없어. 이 질병, 이 불법은 가지고 떠나가. 이렇게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이거 싸워야 됩니다. 혹은 아직 내가 건강해. 그럼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내 질병 가져갔어. 나에겐 질병이 접근하지도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지금 현재 시제라고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다면 지금 나은 겁니다. 지금 나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현재 시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취할 때 현재 시조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들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이미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대할 때는 뭐라고요? 그래? 그럼 나 그거 누려야지. 그럼 이 끝났어. 이렇게 지금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연 세계에는 저게 좀 헷갈린다는 거죠.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연 세계 내에서 뭔가를 넣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나타나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자연 세계적인 어떤 증상들을 자꾸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병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연 세계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지고 갔어.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자연 세계는 지금 계속 질병의 흔적들이 있어. 아파. 뭐 기침도 하고 막 뭐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막 그래. 막 어지러워.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야, 너가 믿을 때, 원래 2000년 전에 가져갔지만 너가 믿을 때 그 효력이 너에게 역사했어. 너는 질병에서부터 자유해야 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 세계에는. 그러면 어떻게 역사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뭔가 있어야 그걸 내가 믿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말씀을 내가 대할 때 나 그럼 치유됐네? 이렇게 예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제시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나 믿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치유받은 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나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근거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의 믿음의 문제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환경에 역사하도록 하려면 나는 그것을 현재 시제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치유받은 줄을 믿는다. 나는 치유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믿어. 이렇게 현재로 답을 해야 합니다. 또 현재로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럼 난 믿어. 이렇게 현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 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감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감각을 붙들고, 근데 그 아닌데, 목사님이 뭐 치유됐다 그러지만 난 지금 몸이 아픈데 뭐, 에이,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맹랑해. 현실은 안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왜냐하면 그것은 감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이고 감각은 감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에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나 아직도 병이 있는데, 치유 안 된 것 같은데, 그 세상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 땅의 이치에는 맞지 않지요, 믿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 제가 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를 얘기합니까? 감각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뒤로 가면 좀 이해될 거예요. 자, 실상은 감각으로 접촉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실은 어떻다고요? 이걸 만지면 감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실상이란 오감으로 접촉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내가 볼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오감이잖아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 말은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데 소망은 실상이 없어요. 자, 믿음은 실상을 말해요. 지금 바란다는 건 뭐예요? 실상이 없어요. 자, 소망에는 실상이 없습니다. 소망에는 당신이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치 않을 거예요. 소망만 가진다면 뭐 믿음이 뭐 필요 있겠어요? 소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바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려면 뭔가가 되어야 해요. 자, 내가 나의 소망을 믿음에 더한다면 그때 내가 나의 소망에다가 실상을 가져요. 좀 어렵습니까? 예. 뒤에 가보면 더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소망은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자, 우리가 막 가난하고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예언을 해줬어요. 지금 당신 힘들지만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이랬습니다. 그 사람은 소망을 붙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막 힘든데 이 소망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막 나. 그래서 살 힘이 생겨. 이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잡힌 게 없어요. 왜? 가난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에게 예전에는 소망도 없어서 그냥 실에 빠졌었는데 누군가가 당신 말이야 재벌이 돼. 열심히 살아. 이렇게 누군가 목사님이 예언 잘하는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이 그거 듣더니까 막 힘이 났어. 그리고 어디서 생겼는지 막 에너지가 막 넘쳐.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힘들 때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 소망이 어떤 목표를 설정합니다. 아, 그래? 나 저 도전할 거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목표 설정입니다. 믿음은 가서 그걸 얻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찾지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없으면요. 뭐 흐지부지 하지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를 데려가서 아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써먹을 거고 그렇게 우리가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어도 그걸 내다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에 도달하는 어떤 방법이 없다면은 소망을 보거나 소망은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에 중요한 것에 결코 얻지 못해요. 자, 소망이 하는 일은 목표를 설정해 주고요. 소망은 삶에 활기를 줘요. 그러나 소망이 나에 대해서 더 좋은 날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대하긴 하지. 그래서 소망은 배가 가라앉아도 어떻습니까? 배를 가라앉아도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소망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하는 일은 환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소망만 하고 있어요. 나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것만 하고 있어. 그래 평생 그러다 끝나. 근데 믿음을 가지면 지금 현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을 바꿔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에 믿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힘이 나지요? 그다음 믿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꿔가요. 자, 소망에다가 당신이 믿음을 더한다면 배가 뜨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야, 지구상에 공룡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공룡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공룡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룡의 뼈라도 찾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룡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공룡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어떻게 하다가 공사하다가 뼈가 나왔는데 보니까 오, 이렇게 엄청난 뼈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공룡이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붓으로 막 해가지고 박물관에 세워놨어요. 자, 이게 공룡이야, 공룡이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학자가 뭐라 그래요? 보세요! 이게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요, 땅이 막 흔들리더니, 아, 진짜 공룡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 뼈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제 이 실상이 증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이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뼈를 갖다가 증거를 갖다 대놓고 야 이게 있었어. 그거보다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공룡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 뼈는 이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볼 거 없어. 뭘 봐야 돼요? 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 보는 거라고요? 이 뼈 조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안 보여요. 믿는 사람에게만 이게 실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증거, 우리는 자꾸 증거를 갖다 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이 증거보다 더 뛰어난 거라는 거죠. 왜? 남들은 못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걸 알아.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 증거대봐 그러는데 증거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봐 보여봐 하지만 그 사람은 확실히 실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그 믿음 자체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 아주 담대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본다는 것은 감각으로 인식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눈은 시각적 인식과 관계가 있어요. 눈은 우리의 뇌에 이렇게 시각을 눈을 통해서 시각을 정보를 이게 뇌에 주지요. 이 감각 기관이에요. 자, 믿음은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알고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만일 믿음이 여러분의 감각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라면 그 말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감각의 영역을 떠나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린 그동안 감각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 감각의 영역은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감각의 영역으로 자꾸 증거를 대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우리 감각을 통해서 배워진 것인데 이제 감각의 믿음으로 살려면 감각의 기관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감각으로 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각으로 안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왜?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감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감각은 뭐가 손에 쥐어 있으니까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걸 아니까 이미 돈이 있는 것처럼 살아.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귀도 듣지 못하고 후각도 없고 두 눈도 없고 혀도 찢어지고 전혀 맛도 모르고 사물을 만질 수 있는 언급도 없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살지요? 아무도 못 살지요. 뭐 세상과 접촉할 수 없는데 오감이 다 없어졌는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오감으로 사는 영역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 믿음으로 살려면. 자, 그러므로 감각이 말해주는 것과 믿음이 말해주는 것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감각이 제시하는 길은 우리 부인해야 됩니다. 그 손 딱 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 땅을 살려면 감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때 감각이라는 것이 자꾸 와서 흔든단 말이에요. 그 감각의 영역을 여러분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질병을 가져갔어. 그럼 믿어. 근데 자꾸 증상이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증상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하나님이, 아니 증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증상이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기루가 있어요. 신기루가 뭔지 알죠? 이게 아스팔트 막 가다 보면 저게 뭐가 뭐 보여요. 근데 가보면 없어. 이게 신기루예요. 사막에도 그런 게 있죠. 자, 보름달이 떠올라요. 그 산, 이렇게 산 위에 가서 보면 저게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아주 불어가지고 이만큼 게 달이 올라와요.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보면 요만해졌어. 오는 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아, 보름달이 물 속에서 불어서 저래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죠. 그거는 시각 차이죠. 공기 뭐 이렇게 밀도 때문에. 그래서 본다는 것도요 가짜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보인다 해도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눈을 봐도요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진리가 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오감으로 자연 세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좀 자, AM, FM 주파수가 있죠. 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예. 하여간 차이가 있어요. AM 방식이 있고 FM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전파가 달라요. 주파수가 다르고 뭔지 그런데요. 자, 하나님과 통화하려면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AM을 들으려는데 FM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FM 방송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파장과 이 주파 이게 뭐 그게 다르다는데 전파 그게 다르다는데 하여간 제가 잊어먹었어요. 하여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뒤에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그냥 들었다 생각하고 자, 믿음이 역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잘 알지요 여러분? 자, 그 뒤에 건 안 읽어 겠습니다. 자, 하나님 믿으라. 이게 초점입니다. 요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도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두 종류로 번역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두 번째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첫 번째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혹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뒤에 가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 두 개를 같이 합하면. 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좀 말이 어려워요. 자, 신앙은 믿음에 의해 우선 믿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말했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지요. 믿어야 되나? 좀 이상한데? 아,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지요, 여러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믿음이 역사가 되려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치유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에 많이 얘기했어요. 치유의 믿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치유하면 치유는 병원에 가야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 받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꾸 듣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에이 목사님 안 하던 소리를 요새 하시네. 그렇게 했어요. 왜 갑자기 치유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지, 여러분.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 말을 이제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제 말보다 성경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선포하고 막 그래요. 효과가 있었지요. 일어나요.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하고자 하고 열망을 가지고 설레하는 거. 아이고. 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지금 환경이 힘든데 하나님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뻐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붙들고 가요. 아, 기뻐해야지, 기뻐해. 아니야, 기뻐할 거야. 나 기뻐할 거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믿음으로 못 가요. 일단 그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나 믿음을 얻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아주 미미할지라도요, 이제 그 사람은요, 이렇게 노력하면 이제 신앙적 기초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중풍병자에. 자,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백방으로 치료받고자 애썼던 사람인데 회복이 안 됐어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얘기 들어보면 이해될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 고침 받을 수 있어. 확실히 나 고침 받아. 이렇게 믿었어요. 왜? 그동안 많은 사람 치유한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가 하면 그는 마음으로 믿었지만 아직 병이 낫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려고 결심을 했어요. 야, 내 이러지 말고 나 예수님 찾아갈 거야. 그분한테 가서 고침 고쳐달라 할 거야. 했어요. 근데 지금 들어놓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야, 친구들아, 나 좀 도와줘. 나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고침 받아. 도와줘. 그래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자, 갔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못 들어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국리를 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지? 야, 지붕으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남의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비 줘야 되겠죠. 그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수리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그 앞으로 들 것을 예리했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들 것 내렸다고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가진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자기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 고쳐주실 거야.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왔어. 왔는데 고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줬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들 것 가지고 일어나! 가! 이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가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의미를 이해되시냐고요. 아, 예수님 앞에 가면 나 고침 받아야 되고 갔는데도 고침 못 받았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 건데 될 것 가지고 일어나. 예수님 일으킨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힘이 생겼잖아요. 요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한 거예요. 요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중풍병자는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요게 그 사람에게 힘을 얻고 믿음을 탁 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계속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계기가 되면 하나님의 거기에 믿음의 터치를 딱 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요. 자, 신앙이 자라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요, 실천하면 더욱 자라고 성장하고 마침내 산을 움직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돼요. 끈질기게 달려가면. 자,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는 뭐라고요? 노력하고자 하는 믿음.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해보리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나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나 할 거야. 이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사실은 내게 지금 믿음의 씨앗이 지금 떨어져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행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요지 막. 내가 행동할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게.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기적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자, 중풍병자가 난 예수님께 가면 나 했는데 뭐가 더 붙여졌어요? 자리 들고 일어나 가. 요게 딱 더 붙여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계속 의지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가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요. 계속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확신을 딱 줘요. 그 순간 팍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나 믿어. 고백 막 해. 그것도 안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 은혜를 팍 부어요. 그 순간, 그렇지! 하고 딱 일어나요. 요게 하나님이 딱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요까지 갈 때 우리는,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요. 그러면 그런 걸 몇 번 경험한 사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오지도 않아도 그냥 확신이 생겨요. 그냥 막 선포해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씨앗이 이리 자라서 꽃이 피어서 있어요, 지금.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이미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해요, 그 사람은. 처음에 이게 자랄 때는 어떻다고요? 씨앗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자꾸 자라가요, 이렇게.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자라가면서 모든 영역의 것이 다 힘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어지면 탁! 이뤄져. 그걸 여러 번 몇 번 경험하면 이제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제 염려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지 그냥 믿어져. 그 되어져요. 선포하면.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세 내용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의 사람들은요, 요걸 못한 거예요. 요 붙들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은 거지요. 자, 그 뒤에 하나는 그냥 살짝만 보여줄게요. 예, 정리한 겁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